예, 금요형성 집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이 여름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로 주님 앞에 기도로 머물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하셨는데 그러한 아주 시원한 생명수가 공급되는 이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1편의 넉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 끝에서 주님을 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학교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에 수요 일부 예배가 11시에 있는데요. 수요일 오전 10시에 중보기도 합주회라고 저희가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편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사실 이 처음으로 이 61편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큰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금요형성 집회 오랜만에 제가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보다 더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저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여럿 나오는데 다윗이 지은 시다 그렇게 이제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의 내용이 무척이나 절박하고 또 애절한 어조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 이 시편이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다윗이 쫓겨다녔을 때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있었을 때 그때 거의 인생 말년에 그렇게 비참한 신세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교회 학교 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이제 몇 명의 아주 주요한 성경의 인물을 믿음의 모델처럼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또한 명은 모세고 다윗이 꼽혔어요.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다윗의 이야기는 아주 수도 없이 배워가면서 마치 어떤 믿음의 롤 모델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때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데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왕인데 왕으로 못 살아요. 그리고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를 견디게 되죠. 온갖 곡초를 겪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고생고생을 해요. 광야에 그야말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험까지 하게 됐냐면 미친 척을 해요. 침을 막 질질 흘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그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여러 가지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광경을 인생 속에서 마주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일이죠. 자녀가 자기를 배반하는 것. 사실 저희들은 뭐이 중에 왕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더러 이제 부모님들을 제가 가끔 만나게 돼요. 부모님 중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인데 부모님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속을 이제 은어인데 오지게 썩이는 거죠. 그냥 썩이는 수준이 아니라 오지게 썩이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돼요? 표현을 뭐라고 하죠, 보통?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부모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그 정도인데 자식이 칼을 들고 칼을 빼내서 아비를 죽이려 그러고 그 모든 왕비와 후궁들을 다 욕보여요. 그게 압살롬이 했던 일이거든요. 다윗의 삶이 사실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인생 말년에 분명 큰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데 사실 다윗의 인생의 말미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적어 내려갔던 시가 바로 오늘의 시다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의 어떤 측면, 다윗의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 속에 나타난 어떤 측면과 특징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에서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나요?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수차례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흔들림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런 어떤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좌면우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에 탄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시즌에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판단에 의지해서 막 살아요. 그러다 어떤 위기에 딱 걸리게 되었을 때 정직한 신앙인은 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아,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조건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가 딱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과 우리는 과히 다르지 않은 신앙인으로서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끝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하나님 의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은혜는 무엇인가? 예배당 들어오기 전과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수 있으려면 예배당 들어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금요영성 집회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현저한 기도의 거리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주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다스려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좀 간섭해 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목마르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실 텐데, 기도가 아주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도가 잘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신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예배당을 들어왔을 때와 예배당을 나갈 때의 환경과 조건은 꼭 같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냐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조건과 환경과 정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의 변화가 임한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 주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내 삶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모쪼록 이 금요일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물론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네, 저도 정말 좋더라고요. 교육자실이 천국이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예, 물론 교회가 시원한데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밤에 예배당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덮어놓고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 좀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환경과 조건 지금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전능하 하나님 엘로임이시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외침 들어주십시오. 쉐마.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전능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기하냐면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상기하면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유의하다라는 말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는 뜻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유의해달라, 귀를 쫑긋 세우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달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달라는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한 절만 읽어봐도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자신의 그 표현이 그런데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사면초가의 형국에 자기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 번 했고 상당 기간 꾸준하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과 조건에 1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내 모든 기도에 귀를 쫑긋 세워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카톡을 보냈어요. 누군가한테. 하나님께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회신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죠? 이거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온갖 그 혼돈스러운 마음이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거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무답,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묵묵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나를 곰과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주님,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던 주님, 그간 여러 차례의 환난과 곤고에서 나를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왜인지 지금은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아주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절박하고 긴급하고 뼈마디가 쑤시고 가슴이 저릿저릿한 어찌할 줄 모르는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달라고 이야기한 후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부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음이 약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냥 뭐 좀 마음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에 종종 썼던 그 비속어인지 은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찌부된다. 그런 말 아세요? 찌부된다. 이게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찌부된다는 말이 있고 짜부라지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꼭 그런 겁니다. 이 찌부되다 짜부라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물건이 찌그러져서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왜 웃으세요? 지금 그러세요? 예,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게 찌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부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꼭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완전히 짓눌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마음이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딱 자리하고 있어야 이게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는데 마음이 꼭 단단한 얼음이 이렇게 딱 있다가 그 어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렇게 녹아서 물처럼 쫙 하고 흘러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버린 거죠. 사는 게 아닙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 우리 가슴 속에 딱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온데간데 형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온갖 혼란과 혼돈 속에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단순히 약해졌다. 강한 상태보다 조금 모자르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마음이 찌부되었을 때, 짜부라졌을 때, 한자성어 중에 그 유명한 사면초가의 형국 속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은혜겠다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서 차라리 죽어버릴 것 같은,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퍽퍽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울릴 때에 그때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삶의 환경과 문제를 타파하려 하지 않고 사람이 쓸 수 있는 온갖 방책을 내거나 그걸 의지하지 않고 오롯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끝에서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땅끝에서부터. 여러분 작년 여름 특새 주제 기억나세요?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특새 주제로 그걸 선포하신 다음에 땅끝이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어디에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물론 구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총 세 가지 용례로 땅끝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전체를 이야기할 때 땅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자막을 붙여드렸는데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그 유명한 뒤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 본문이 나오는 그 맥락이거든요. 여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어디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선교와 맞물려 있는데 지난 특새와도 이제 맥락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을 이야기할 때 땅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자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나오죠. 땅끝.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전달되지 않은 곳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아직 복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곳을 이야기할 때 땅끝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용례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을 얘기합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 같은, 한 걸음만 더 내디뎌도 차라리 낭떠러지로 툭 떨어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땅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의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그 벼랑 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여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 끝에서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조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견뎌가면서 첫 번째로는 정말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때로 내 인생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그게 내가 보기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를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문제가 꼬여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그 문제와 환경과 조건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앙인으로서 여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지난날의 여정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날은 일어서서 다시 한번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새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자막 띄워주십시오. 이게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보다 훨씬 번역이 좋습니다.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질 때, 물처럼 녹아질 때, 땅끝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지금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오늘 개역개정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빠져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높이 서 있는 바위 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곳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저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약합니다. 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혼돈과 공허 속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 등으로 나를 업어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내가 그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의 근거와 토대를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처분에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벼랑 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 위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날이 더워지는 7월 8월만 되면 2005년도의 여름이 떠오릅니다. 2005년도 여름. 좀 시간이 뭐 십몇 년 지나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사실은 26살에 수능 시험을 봤거든요. 물론 제가 이 스토리를 이제 진장으로서 진원들한테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다니던 대학에서 상당히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비교적 좀 표현이 그런데 이래봬도 모범생이었어요. 네, 그런데 비웃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그때 썩였을 속을 20살 넘어서 썩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썩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해하고. 저희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종. 근데 저는 그때보다도 이제 대학에 가서 훨씬 더 속을 많이 썩인 거예요. 대학 생활을 정말 엉뚱하게 허비해버렸어요. 제가 그 대학에서 학사 경고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어우 저 사람 아니야. 네, 제가 그랬어요. 참 부끄러운 과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폐결핵이어서 쫓겨났어요. 인생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제가 그때가 지금도 기억나요. 다른 사람 그런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귀향 조치를 받는다 그래요. 7급이 나와요. 그 당시 신검 기준으로. 입소대, 논산 입소대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일상도 엉망이어서 군대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70명이 쫓겨져 나오는데 그 귀향 조치를 받았던 논산이 크니까요. 70명이 다 웃고 있어요. 저만 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차값을 주거든요. 무궁화호를 타고 올라오는데 전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기차가 어디 딱 틀어박아가지고 그 부딪혀가지고 내가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더 있다가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군 생활 속에서 저를 이제 말씀으로 섬겨주셨던 목사님이 그 호세아와 고멜 설교를 저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멜과 같은 나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으로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는 말씀으로 저에게 새로운 회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끝에 그 군대 목사님이 이제 민간인이셨는데 저에게 어느 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읍내로.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나갔더니 칼국수 한 그릇 사주시면서 저한테 네가 내가 죽으면 이거 물려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목회자로서 콜링을 하신 거예요. 너무 삶이 사실은 무너져 있었고 근데 아주 어린 시절에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한 번은 네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 믿지 않는 가정 출신이고 뭐 삶이 뒤틀려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그럼 내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니던 대학에 재입학을 하려고 이게 복학이 안 돼요. 학사 경고 세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예, 저는 압니다. 복학이 아니라 재입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이제 학교가 사범대학인데 과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과만 재입학을 안 뽑는 거예요. 그 반응입니다.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10월, 11월 말에 전역을 해서 12월 초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과만 재입학을 안 뽑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이제 본성이 드러나서 옵션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의 옵션을 스스로 갖는 거죠. 독학사를 할까? 학점은행을 할까? 공무원을 준비할까? 일을 할까? 막 제 나름대로 또 옵션을 막 갖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공무원 수험생 허적 이렇게 사놓고 막 준비도 하고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기도 하고. 그래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학기 재입학에 어플라이 하려고 열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뽑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마음의 충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게 모든 옵션을 다 하나님이 탁 막아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처절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벙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순간 그 어간에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날 저희 사실 장모님께서 눈이 좀 많이 어두우세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그때도 저희 아내랑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의 속도 엄청 썩였습니다. 엄청 저를 오래 기다려줬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오늘 새벽 예배 갔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 근데 눈이 잘 어두우시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그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세요. 우리 장모님께는. 근데 그 장모님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우리 집에 곡괭이 같은 걸 하나 메고 오더라. 그러더니 문을 열더니 땅을 파는데 한 구멍을 못 파고 돌아가면서 파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구멍을 파는데 두 번 세 번 파고 하늘 보고 한숨 짓고 두 번 세 번 파고 하늘 보고 한숨 짓고 이 짓을 계속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친구가 뜻을 정할 수 있게 뜻을 정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야.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고 네 집에 가서 기도해 봐라. 홀라당 발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들고 군대 목사님께 찾아갔죠. 다시. 그래서 목사님 사실 이만이만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주 선이 굵은 분이에요. 아주 남성적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수능을 다시 봐라. 늦지 않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능을 다시 봐라. 늦지 않았다.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찾아올 거다. 피해갈 방법이 없다. 직면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때까지 제가 그 모든 스토리를 저희 아내한테 숨겼어요. 그 제가 학사 경고 받은 것까지. 갑자기 저에 대한 인식이 막 와장창. 예. 좋은 사람 아닙니다 사실. 예. 사실 청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막 은혜로밖에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저희 여자친구를 이제 길가 좀 으슥한 공원으로 불러냈어요. 사람들 별로 없는 곳에. 그래서 이만이만 해가지고 내가 수능을 보기로 했다. 저희 아내는 그때 이미 유치원 교사 4년차 5년차였거든요. 저는 원래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기로 했고 같이 사범대학 나가서. 근데 이제 그게 와장창 깨워지면서 내가 수능을 다시 보기로 했으니 당신의 처분에 맡긴다. 처분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자매님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숨을 한번 팍 쉬는 거예요 아내가. 자신의 인생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마음이 약해질 때. 네. 땅끝에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래 한번 해봐 김영윤이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줬어요. 박수를 맞죠.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7월 1일부터 노량진에서 단과학원을 끊고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재수 삼수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강의실에. 단과학원이니까 뭐 200명씩 꽉꽉 들어. 이 강대상 반만한 책상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날 7월 1일인데 저는 첫날이잖아요. 가가지고 1교시 딱 9시 수업을 딱 끊고 이제 공부를 오전에 수업 듣고 저녁엔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1시간 반짜리 수업이거든요. 학원 강사가 딱 끄면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저는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수업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방 안에 있던 강의실에 200명이 일동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면서 다 엎어져 자는 거예요. 못 있겠더라고요. 그게 다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저는 첫날인데 이 친구들은 6개월, 7개월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아 이게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좀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45분 수업 듣고 와가지고 독서실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밤에 자는데 눌리는 거예요.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고 신대원까지 7년의 과정을 내가 옳게 마칠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나? 왜 나는 그렇게 방탕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나? 왜 나는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끊임없는 후회와 자책의 제안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고, 저희 여자친구 생각하고, 저희 장모님을 생각하고, 군대 목사님 생각하고,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그런 때에 보통 잠잘 때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잠을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수천 가지가 막 지나가요. 생각을 끊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다 해서 어느 날 그날 탁 눈을 떴는데 새벽 2시예요. 더 이상 잠을 잘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페이스북을 했겠죠. 자다 깼으니까 그래도 뭘 하고 싶으니까. 거기서 뭐 기도를 했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아, 계실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게 싸이월드예요.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그냥 파도 타기 계속 하는 거예요. 클릭해 가면서. 왜 웃으세요? 저만 그랬어요? 저 지금 슬픈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중에 어떤 친구 저희 이제 고향교회 사찰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싸이월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싸이월드에 딱 들어갔는데 그 친구 홈피에 들어갔는데 찬양이 하나 홈피 오랜만에 쓰는 얘기죠. 찬양이 하나 흘러나오는데 찬양이 마음에 박히는 거야.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박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강사 대기실에 와가지고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2004년도인가 5년도에 나온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예배 실황, 집회 실황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라는 7분짜리 그 실황이 있어요. 그 중간에 멘트까지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앨범이 BGM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7분 동안 그 앨범이 쫙 나오는 거야. 내막 가슴에 가사가 막 박히는 거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안될 일이 없겠구나 알게 된 거예요. 2시간 동안 울다가 웃다가 괴로워하다가 기뻐하다가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절반은 회개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후회를 토해내는 시간이고 절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지난 날을 쭉 돌아볼 때나 인생에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7월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딱 잡고 그날 이후로 사실 공부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정말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표현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었던 경험 그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상계동에 가면 한국성서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인데 초교파 신학교인데 수능 성적 상위 10%를 받으면 4년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돼서 아내가 저기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한것 같아요. 아내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귀에 들리면서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부담감이 있잖아요. 정말 배수해지는 진심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한국 성서대학교랑 총신대학교 두 군데 시험을 봤는데 감격스럽게도 두 군데 다 제가 4년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저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선택을 했고 제가 원래 감리교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군대 목사님이 이제 장로교 신학을 존중하시는 분이셔서 저한테 그걸 권하셨고 제가 총신대학교 1학년 1학기에 정말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송태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표현이 그런데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에도 선언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내 마음이 다 녹아지는 상태에서 녹아내려 버려서 더 이상 삶을 살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힘으로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정말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신실하심과 자비로 무한한 전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멋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영혼에게도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묵상하는 어떤 명언이 하나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했던 명언인데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초조와 불안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염려와 초조와 불안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땅끝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나의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주님, 내 힘으로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독대하고 그 주님과 만나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과 소망과 능력과 격려와 지지를 받아 일어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에 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랄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그가 놀랄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우리 오늘 손 높이 말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며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벼랑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끝에서 신실하신 주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주님, 내 힘으로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